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저희들이 또다시 예배당으로 조용히 나와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또 찬송가를 올리며 또 기도를 올리며 또 성경책을 읽으며 부족한 종이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며 또 기록된 책의 말씀의 교훈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말씀을 읽고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진실히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주님 미천하고 무익한 종을 주장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참여한 모두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에스겔 43장 말씀 번제단 1절부터 읽어봅시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내가 본 이상 같다. 에스겔 10장에 하나님의 심판의 광경을 말씀할 때도 비슷한 묘사가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가르쳤다고 보입니다.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숙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그발 하숙가에서 보던 이상은 에스겔 1장에 제일 첫 장에 나오는 첫장 아마 후반부쯤에 나오는 그런 이상을 가르친 것 같습니다.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성령께서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였다. 구름이 가득히 낀 같은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씀이겠죠. 6절 계속 보십시다. 들은 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군요.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자, 이 40장 에스겔 40장 이하에는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런 성전 제도와 같은 성전의 모습을 계시하여 주고 있는데 그래서 신약교회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이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성전의 모습, 성전이 다시 메시아 시대에 회복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나오겠죠. 회복이 되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보수주의자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세대주의라고 말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문자적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고 어디에 에스겔 40장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글쎄 우리가 히브리서나 신약성경에 비달해서 볼 때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여하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발을 두는 처소, 영원히 거할 곳,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전이죠.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육신적으로도 음행하였겠지만은 또 영적으로 우상 숭배한 것이 음행이니까 영적인 음행, 그것을 가르쳤다고 봅니다. 그들이 문지방을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구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 경외함이 있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구별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함부로 짓밟고 더럽히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그 죄가 심지어 성전 안까지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 속에서만큼은 두려움을 가져야 될 인생들이 성전 속에서 예배당 속에서까지라도 두려움을 갖지 않는 불경건과 죄악된 마음, 죄악된 말과 행위를 가지니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망시켰죠. 멸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이제는 회복된 이스라엘에게서는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안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불경건과 부도덕의 죄가 교회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참된 교회다운 것이죠. 그래야 참된 회복이죠.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음행, 곧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하나님께서 성전을 멀리 떠나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신약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버리실 것이며 촛대를 옮기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그런 표현도 나오죠. 교회가 촛대라고 상징되는데 교회를 옮겨버릴 것이다. 그건 교회가 교회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아, 모양은 교회의 모양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더 이상 참된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땅 위에 덜어 있는 것과 같이 예, 교회의 이름은 가졌지만 그러나 교회가 아닌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리시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릴 것이니까 신약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밀접히 연합하는 복을 계속 누리려면 무엇보다 모든 죄를 버리고 죄를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악된 생각과 행습을 멀리해야 되고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경건한 삶 또 도덕적인 삶을 구하며 실천하는 개인이 되고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절 보십시다.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 형상을 측량하게, 측량하게. 그 형상이라는 말은 그 도면, 토크니스라는 말은 도면, 그 도면, 혹은 그 설계도 같은 영어는 plan이라고도 하고 여러 말로도 번역해서 옛날 영어 성경은 pattern이라고도 하고 여러 말로 보냈는데 도면 그런 점이 성전에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읽은 대로 여러 성전에 대한 자세한 그런 구조도를 말했죠. 도면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면은 성전 구조에 대한 도면이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한 성전 예배와 율법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에 주시는 말씀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며 자, 다 믿고 또 힘써 지키거라. 그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기도 하고 듣고 배우고 복습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아, 뜻이 그렇구나.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마 제일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같은데 에스겔서의 모든 예, 우리가 그 표현도 어떤 때는 어렵고 그것도 그대로 그 말씀대로 성전 정말 설계도를 그려보고 싶기는 하지만은 아 그것이 정확하게 잘 파악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성경학자들이지만은 예, 영어권의 성경을 번역하는 예, 번역자들이 조금씩 예, 번역이 다르기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13절 계속 보십니다.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여기 제단 그것은 번제단인데 제가 41장 22절에 나무제단 그것을 설명하면서 나무제단이 그것이 번제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것도 제가 좀 예, 분명하지 않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원래 제가 강해설을 쓸 때에 나무제단은 분향단일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것을 분향단인가 좀 다시 생각을 하면서 번제단이 아닌가 그리고 또 주석을 보니까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는 그것이 번제단처럼 또 조금 설명을 해놓기도 해서 그래서 그것이 번제단인가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 번제단보다는 여전히 분향단. 분향단도 미스베아크라고 히브리 말로는 제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나무 제단입니다. 그야말로 분향단은 분향단은 나무 제단이고 번제단은 나무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싸니까 노제단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41장 22절은 나무제단은 분향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왜냐면 더 여기에 43장 13절에 여기에 노제단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으니까 더 그렇다고 보입니다.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고가 제단 밑받침의 고가 아예 자세하게 43장에는 제목이 번제단이고 번제단에 대한 구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밑받침이 있는데 제단 밑받침의 고가 1척이요 밑받침은 높이가 1척 1척 한 자란 말입니다. 1척은 앞에 말한 대로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 팔꿈치에서 손바닥까지는 손가락 끝까지는 한 40cm쯤 되고 그 다음에 손바닥 넓이가 한 10cm쯤 되면 합치면 50cm쯤 돼. 여기 에스겔서에 이것을 한 큐빗이라고 말하는데 한 큐빗이라는 것이 한 50cm쯤 되어 보이고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한 큐빗이라고 할 때는 45cm로 계산했어요. 거기는 아 물론 성경 사전에 보면 어떤 데는 46cm, 뭐 44.5cm인가 그런 또 설명도 있는 것 같은데 평균에서 45cm 계산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었고 여기에 에스겔서는 50cm의 그런 큐빗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단 밑받침에 고는 한 척이니까 50cm라는 알이 되겠죠. 그 사면 가장자리에 광이 1척이며 제단 맨 밑받침에 가장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넓이가 1척씩 되고 그 가으로 둘린 턱의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턱이 있는데 한 뼘씩 턱이 있다 그렇게 돼 있고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고가 2층이요 2척이요 그러니까 맨 밑받침이 있고 그 위에 아래층이라고 부르는 또의 층이 하나 있는데 그 아래층의 높이가 2척입니다. 예, 이 두 자고 그러니까 1m 되는 것이죠. 50cm 50cm면은 1m죠. 두 척이고 그 가장자리에 광이 1척이며 또 옆에 가장자리가 1척씩 나와 있고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고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2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 밑받침이 있고 아래층이 있고 2층이 있고 2층의 고가 4척이요. 아 4척이요. 그 가장자리에 광이 1척이며 그러니까 가장자리가 벌써 1척 1척이요 세 번이나 됐습니다. 1척이며 점점 좀 좁아지는 것이죠. 큰 아래층에서 볼 때에는 그 다음에 그 번제단 위층의 고가 이게 위층이라고 번역된 말은 위층이라고 번역된 말은 번제단의 화로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번제단의 위층 위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번제단 화로 차라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번제단 위층 그러니까 아래층 밑받침이 있고 아래층이 있고 2층이 있고 그 위에 번제단 화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번제단이죠. 거기에 모든 번제물들이 거기서 불태워지고 있는 것이죠. 번제단 화로의 고가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 여기에 번제하는 바닥이라는 이 단어도 이건 아리엘 그러고 앞에 번제단 위층은 하르엘 그런데 하르엘이나 아르엘이나 다 이것은 번제단 화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번제단 화로에서 솟은불이 내시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 장이 12척이요 광이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장이 14척이요. 그러니까 맨 위에 그 번제단 화로는 12척이면은 그 옆에는 1척씩 옆에 광이 1척씩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14척이 되겠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광이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니라. 이렇게 이제 번제단에 대한 구조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층계는 동을 향하여 할지니라.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금 올라가는 층계는 동쪽에 층계가 있다. 번제단에 지금 다시 구조를 보니까 밑받침이 있고 아래층이 있고 2층이 있고 화로가 있고 그 화로의 사면에는 뿔이 달려있는 이런 구조로구나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번제단의 전체 높이는 약 12자쯤 된다고 보겠습니다. 12자면은 6m쯤 되죠. 번제단이 꽤 높습니다. 6m 되게 높은 모양이고 밑받침의 길이와 너비는 18자 즉 약 9m쯤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까 우리가 한 자씩 양쪽에 있고 있고 하면서 올라갔으니까 다 합치면은 그렇게쯤 되는 것 같고 자 이전에 솔로몬이 건립한 성전은 놋단이라고 하는 놋 번제단은 높이가 10규빗이니까 약 4.5m였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비하면 여기 에스겔의 성전 구조도는 조금 더 높다고 보입니다. 조금 다르죠. 치수가 솔로몬의 치수하고는 좀 다른데 길이와 너비가 솔로몬 성전은 9m고 높이가 4.5m였는데 여기에 에스겔의 지금 번제단은 성전의 번제단은 길이와 너비는 9m 같고 높이가 6m로 조금 더 높다고 보입니다. 18절 보십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취하여 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자, 하나님께서는 속죄 제물과 피 뿌리는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도, 이런 제도, 구약의 모든 성전 제도가 그렇고 특별히 번제단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실 일들이었습니다. 22절 계속 보십니다.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순염소 하나로 속죄 제물을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케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케 함과 같이 하고 정결케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흠 없는 순양 하나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하나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와 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케 하며 봉헌할 것이요. 자, 이렇게 제사의 제도를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여기에 속죄 제물을 흠 없는 것, 흠 없는 것, 22절에도, 23절에도 두 번, 25절에도 또 흠 없는 것, 흠 없는 것, 흠 없는 것, 흠 없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제물 되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흠이 없는 자죠. 우리 인생은 흠과 점이 많은 자이죠.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참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뿐이지 의인으로 간주되는 것뿐이지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시시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제물이시죠. 그는 죄가 없는 죄를 알지 못하는 의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의로운 주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속죄 사역이 과연 가능하고 그것이 온전케 된 것입니다. 또 제물에 소금을 뿌리는 것은 무슨 뜻일까? 소금은 음식물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쓰는 재료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소제물에 소금을 치는 것이나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소제물에 소금을 치죠. 또 번제물들의 소금을 뿌리는 것은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과 영속성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변질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십니다. 예,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민수기 18장 19절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소금 언약이다 그런 표현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7일 동안 번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케 하는 것은 완전한 속죄 제사를 예표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예수님의 속죄는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한 죄사함을 주는 그런 제사가 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27절 마저 보십시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이렇게 제단을 정결케 한 후에 이제는 너희의 번제, 다 번제들을 가지고 와서 시시때때로 번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에게 근거해서 이제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의 예배, 감사의 찬송,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제라는 말은 화목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화목제물들, 원어의 뜻은 너희의 화목제물들 이런 뜻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번제단은 흠없는 제물로 7일 동안 정결케 했습니다. 7일 동안 정결케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을 예표했습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번제단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모든 택자들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신 속죄의 제사이었습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까 말한 히브리서 9장 12절.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히브리서 10장 12절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할렐루야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들을 위하여 완전한 속죄 사역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겠고,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음란 곧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고 그가 그들을 멀리 떠나시게 했습니다. 그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할 때에 육적인 음행, 그것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깨끗이 못하니까. 사람이 깨끗하게 사는 것은 계명 순종의 삶인데 제7계명 어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남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을 어기는 것이 곧 죄요 더러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자들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안에 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경건하게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고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를 힘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계명 순종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지금 이 회복의 이런 모든 교훈을 주실 때에 성전의 도면을 보이시면서, 도면을 보이셨다. 자세하게 모든 성전의 규례를 에스겔에게, 아마 예루살렘이 다 이제 황폐하게 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했으니까 성경이 제대로 있어서 그들이 그 성전을 복구하기가 어려울 지경일지 모르겠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보여주셨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속에는 신약교회에 대한 예표가 들어있다고 보이지만은요. 그런데 이 성전의 자세한 그런 규례들, 도면을 보이시고 또 그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셨다. 11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자세히 우리가 살피면서 대충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조용히 묵상하며 자세히 음미하며 또 그것을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가야 할 것을 보인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작은 교훈 하나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살아가리라. 주님 재림하실 때 흠과 점 없는 자로 나타나리라. 이 중심으로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이고 또 끝에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넷째로 제사장들은 이후에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그 말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즐거이 번제와 감사제를 드려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 앞에 드릴 때 번제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헌신의 의미고 화목제의 의미는 교제와 감사의 그런 의미, 이게 감사제라고도 번역한 것처럼 화목제 속에는 자원제가 있고 감사제가 있고 또 서원제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 있고 감사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물이지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주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제물과 같이 주님 이제는 죄짓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실천하고 또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의 단을 쌓고 교제하고 항상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완전한 속죄사역을 이루신 참된 번제단이 예표하는 상징하는 바와 같은 죽음이셨다. 속죄의 죽음이셨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가달게 오늘도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와봤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상숭배와 음행을 멀리하고 멀리하고 모든 죄악된 행습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면서 온전하게 실천하고 또 온전한 헌신과 교제와 감사의 예배를 늘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 조금 해석하며 함께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번제단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어서 주님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사오니 감사하며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모든 죄악된 일들 우상숭배와 음행을 멀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이제 온전히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